VOA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이 육해공 자위대를 총괄 지휘할 통합사령부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일본은 최근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압박 증가에 직면해 육상, 해상, 항공자위대 작전을 총괄할 통합사령부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29일 니케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합사령부는 전략조정과 미군과의 방위협력 강화를 주 임무로 할 것이며 2024년 가동을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통합사령부는 신설될 사령관의 지휘를 받게 될 것이며 사령관은 방위상에게 사안을 직접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계획은 최근 일본 정부가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타이완 문제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대응해 군비 관련 지출을 늘려온 가운데 이뤄진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연말에 공개할 국방 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니케이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인도에서 30일 다리가 붕괴해 최소 134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이날 인도 서부의 구자라트주에서 보행자 전용 현수교에 400여 명의 인파가 몰리면서 다리 케이블이 끊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다리 위에서 힌두교 축제를 즐기던 사람들이 10여 미터 아래 강으로 추락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14세 미만 희생자는 약 35명으로 집계됐으며 약 170명의 사람들이 이날 아침까지 구조됐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붕괴된 다리는 현지 지자체에 의해 운영되어 왔으며 한 번에 다리 위에 있을 수 있는 인원을 20명으로 제한해 왔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다리 중간 부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렸고 그들이 다리를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흔들려고 하면서 다리가 무너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다리는 폭 1.25m에 길이 233m의 보행자 전용 현수교로 영국 식민지 당시였던 1877년 지어졌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 다리가 지난 7개월간 보수를 거쳐 26일 재개장했었다고 전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어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전화로 회담을 가졌습니다. 미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이 이날 왕부장과의 통화에서 의사소통을 유지하고 미중 간 관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과 그것이 세계 안보와 경제 안정에 가하는 위협 문제도 제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왕 부장도 오늘 성명을 통해 블링컨 장관과의 통화 소식을 전하면서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수출 통제가 중국의 정당한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통화는 미국 상무부가 지난 7일 미국 기술로 생산된 모든 반도체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는 반도체 관련 대중수출 통제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뤄진 것입니다. 블링컨 장관과 왕 부장은 지난달 23일에도 미국 뉴욕에서 만나 타이완과 러시아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26일 우리는 중국과의 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를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9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합의 불이행을 터무니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이는 정말 터무니없는 일이라면서 그들이 하는 일에는 아무런 장점이 없고 유엔이 그들과 협상한 만큼 그것이 끝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러시아가 29일 우크라이나가 스크름반도 해안에 정박해 있는 러시아 흑해 함대를 공격했다면서 곡물 수출 운송 협정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측이 자국의 무기들을 잘못 다룬 탓이라며 러시아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지난 7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유엔과 터키가 참여한 사자 합의를 통해 밀, 옥수수 등 900만 톤 이상의 우크라이나 곡물을 흑해를 통해 수출할 수 있도록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한편 아미르 압둘라 유엔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조정관은 오늘 트위터를 통해 민간 운송 선박은 결코 군사적 표적이나 인질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중단시키고 있는 곡물 협정에 따라 식량은 계속 공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은 우크라이나, 터키와 함께 흑해에서 나가는 선박 12척과 입항하는 선박 4척 등 총 16척에 대한 이동 계획을 진행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동정입니다. 2022년 10월 31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국민들이 150여 명의 희생자를 낸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으로 충격에 빠진 가운데 희생자들을 위한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면서 북한의 대화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최신 군용기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한반도 상공에서 펼쳐지는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11도, 낮 최고기온은 4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를 이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도 0.5에서 1.5m를 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국민들이 150여 명의 희생자를 낸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으로 충격에 빠진 가운데 희생자들을 위한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못 지킨 책임감과 비통함을 표명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과 관련해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을 생각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꽃다운 나이에 많은 젊은이들이 미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비극을 당해 너무도 비통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31일 확대 주례 회동에서 이같이 말하고 장례 지원과 부상자 의료 지원에 한치의 부족함도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건 후속 조치와 관련해 무엇보다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투명한 공개, 이를 토대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사고처럼 주체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서울 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기도 했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흰 장갑을 낀 채 흰 국화를 한 송이씩 받아든 다음 분향소 내부로 이동, 국화를 헌화하고 20초가량 묵념한 뒤 자리를 떴습니다. 굳은 표정의 윤 대통령은 약 2분간 조문이 진행되는 동안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사건 희생자 추모를 위한 합동 분향소를 전국 17개 시와 도에 설치해 애도 기간으로 정한 11월 5일까지 조문객을 받도록 했습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 토요일까지를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해서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행사나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관공서와 재외공관에서는 조기를 개항하고 공직자는 애도리본을 달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9일 오후 10시 15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헬로윈을 앞두고 모인 인파가 좁은 골목에 한꺼번에 몰리면서 발생했습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154명이며 부상자는 중상 33명을 포함해 총 149명입니다. 이 가운데 외국인은 사망자 26명과 부상자 15명입니다. 전체 사망자 가운데 20, 30대가 대부분이었고 여성이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중학생 1명과 고등학생 5명도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정부는 30일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희생자 장례비와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의 유가족과 부상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은 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외국인 사상자도 한국 국민에 준해서 가능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해당 주한 대사관에는 장관 명의 서신을 별도로 발송하고 위로하였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1대1 매칭되어 사망자 신원 확인 지원 및 유가족과의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에는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시 서울광장 합동 분향소에는 이날 오전부터 조문 행렬이 이어졌고 가슴 왼편에 추모 리본을 단 시민들은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은 함께 합동 분향소를 방문해 헌화하고 묵념했습니다. 38명의 도민이 희생된 경기도의 김동연 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일어나선 안 될 참극으로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도지사로서 무거운 책임과 함께 깊은 슬픔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네이버와 카카오 등 한국의 대표적인 SNS 온라인 공간에서도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검은 리본 달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잇따랐습니다. 30일 늦은 오후 시작된 네이버 앱 온라인 추모에는 31일 오후 3시 현재 41만 2,600여 명이 참여했고 다음 카카오 추모 페이지에도 수만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국무부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면서 북한의 대화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을 경고하고 나선 데 대해선 국제사회가 러시아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28일 전화 브리핑에서 북한과의 군축 협상에 미국이 어느 정도 열려있느냐는 BOA의 질의에 이 사안을 매우 분명히 하고 싶다며 미국의 정책에는 어떤 변화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I want to be very clear about this. There has been no change to U.S. policy. The U.S. DPRK policy remains the complete.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의 대북 정책은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계속해서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다며 계속 북한에 손을 내밀고 있으며 외교적 접근을 추구하는 데 전념하고 있는 것은 물론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준비도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과 도발에 직면한 상황에서 북한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방어와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동맹 파트너와 함께 조치를 취해왔다면서 북한과의 최상의 관여 방법을 놓고 계속해서 한국,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차관은 전날인 27일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이 개최한 대담 행사에서 김정은이 전화를 걸어와 군축을 놓고 대화하고 싶다고 말한다면 미국은 안 된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과 군축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과의 군축 협상 가능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미국의 기존 대북 정책 기조를 확인한 겁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전날인 27일 발표된 국방부의 핵태세 검토 보고서가 북한의 핵무기 사용 시 정권의 종말을 언급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는 국방부의 설명과 해당 보고서를 참고하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다만 이 사안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로 연결된다며 이는 확장 억제의 역할과 한국과의 동맹 안에서의 확장 억제의 역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ut your question, your first question gets at something that is vitally important to us and that's the role.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과 한국이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회의를 개최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우리는 이것을 외교와 경제, 정보, 군사 부문에서의 협력과 조율의 모든 측면과 동맹에 대한 위협 억제 기여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의체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협의체 회의에서 우리는 북한의 위협과 잠재적 공격에 대응한 협력 확대 방안과 많은 공동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한국이 다른 역내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러 관계의 파탄을 경고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에는 우리의 요점은 세계 각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자 하는 지원 수준과 형태를 결정할 것이란 점이라고 답했습니다.
The point we'll make is that countries around the world will determine the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국민과 정부의 국제사회 지지라는 매우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동시에 국제사회는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전복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정체성과 우크라이나를 지도에서 지워버리려는 푸틴 대통령의 시도에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장 최근엔 143개 나라가 유엔 총회에서 그렇게 했고 우리는 세계 약 50개 나라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안보 지원을 제공하면서 제재와 수출 통제, 기타 경제와 금융 조치로 러시아에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습니다.
143 countries did so most recently in the UN General Assembly. We've worked with dozens of countries, some 50 countries.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무엇을 제공하고 있고 또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진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이런 지원이 러시아의 침략에 저항하는 우크라이나의 능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침략을 자행하는 러시아 자체 능력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강조해왔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최신 군용기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한반도 상공에서 펼쳐지는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서울에서 김만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군과 한국군은 31일 대규모 공중연합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에 돌입했다고 한국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미국 제7공군 사령부와 한국 공군이 주관해 한반도 상공에서 펼쳐지는 이번 훈련은 11월 4일까지 진행됩니다. 훈련엔 미군 측 F-35B 전투기와 EA-18 전자전기, U-2 고공 정찰기, KC-135 공중급유기 등 100여 대, 그리고 한국 측에선 F-35A와 F-15K, KF-16 전투기, KC-330 공중급유기 등 140여 대 등 모두 240여 대가 대거 투입됩니다. 또 미국 측의 해병대와 해군, 육군이 동참하고 호주 공군도 KC-30A 공중급유기 한 대를 보내 처음으로 미한 연합훈련에 참가했습니다. 미한이 이처럼 한반도 상공에서 대규모 훈련을 실시하는 건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잇따랐던 2017년 12월 이후 처음입니다. 특히 미군의 F-35B 전투기는 이번 훈련 기간 중 처음 한국 내 기지에서 이착륙합니다. 전략자산으로 분류되는 F-35B는 미군이 운용하는 F-35 스텔스 전투기 가운데 단거리 이륙과 수직 착륙 기능을 갖춘 해병 대용 기종입니다. 지난 7월 미 F-35A 전투기와 9월에서 10월 사이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에 이어 또다시 미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출동한 겁니다. 이번 비질런트 스톰 훈련엔 북한의 제7차 핵실험 전망 등에 따른 대북 억제 메시지가 담겨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또 핵무력 법제화를 통해서 언제든지 핵을 선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한미가 공동으로 확고하게 대비태세를 갖추고 억제하고 응징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보여주어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겠다라는 의지가 과시된다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미한 양국군은 이번 비질런트 스톰 훈련 기간 내내 공격 편대군과 방어 제공, 긴급 항공 차단 등 주요 항공 작전 임무를 중단 없이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훈련에서 미한 전력의 출격 횟수는 총 1,600여 회에 이를 전망입니다. 미 태평양 공군은 이번 훈련의 비행 횟수가 역대 최대 규모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시 항공 작전을 지휘하는 한국 항공우주작전본부는 이번 훈련 기간 실시간으로 연합 전력을 운영, 통제하면서 작전 수행 능력을 점검합니다. 미한 당국은 북한이 이번 비질런트 스톰 훈련을 빌미로 재차 무력 도발에 나설 것을 대비해 경계와 감시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진무 숙명여대 글로벌 서비스학부 교수입니다.
비질런트 훈련이 강하게 진행이 되면은 공군 훈련이니까 대공 순항 미사일이라든지 자기들이 개발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발사를 하면서 그다음에 원산이나 이런 데서 대상륙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안포 사격 같은 거죠. 그런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미한 공군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연합 공군의 강력한 항공 작전 능력을 투사해 공중 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하고 전시 항공 작전 절차에 숙달하기 위해 2015년 비질런트 에이스란 명칭으로 이 훈련을 처음 시행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전임 정부 시절인 2018년부터는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이라는 명칭으로 바뀌면서 한국 공군의 단독 훈련과 대대급 이하 소규모 연합 공군 훈련으로 축소 진행됐고 2019년엔 아예 열리지 않았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한 공중연합훈련은 공군력이 취약하고 스텔스기 방어망이 부재한 북한에게 가장 위협적인 훈련이라며 최근 미 항모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된 상황에서 미사일 도발에 나섰던 북한이 이번에도 그런 행동을 보일지 주목된다고 말했습니다. 미한 연합 공중훈련 중 북한이 도발에 나선 전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박 교수는 북한이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최근 한국 이태원에서 헬로윈 데이를 맞아 발생한 대규모 압사 참사 사건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사건이 빚은 150여 명의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11월 5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박원곤 교수입니다.
애도 기간이 선포가 됐고 전 국민이 충격에 빠진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을 하면 국민들이 특히 젊은 세대들이 북한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여론도 여기에 애도를 표하고 있는데 그렇게 도발을 해버린다. 그러면 한국 내에서 대북 여론이 안 좋아질 걸 분명히 알고 그러니까 북한이 그런 자충수를 보통 안 두죠.
문성묵 센터장은 한국 내 참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현재 고조된 한반도 긴장을 미한의 연이은 군사행동 탓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비질런트 스톰 훈련 기간 중 도발을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대외선전 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앞서 지난 29일 사회과학원 실장 리진석의 기고문을 통해 미한이 대규모 공군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을 강행하겠다고 고화되고 있다며 전쟁의 불구름이 시시각각 몰려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 핵사용이 정권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고 명시한 2022 핵태세 검토 보고서 내용은 북한이 절대로 핵을 사용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이 미국과 한국, 일본 관계를 강화시킨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 사용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의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국방부의 2022 핵태세 검토 보고서가 북한의 핵 사용이 정권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것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는 핵무기가 절대로 사용돼선 안 된다고 믿기 때문에 핵태세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답했습니다.
We released the nuclear posture review because we believe that a nuclear weapon should never be used.
그러면서 핵태세 검토 보고서의 발표 목적에는 우리가 다른 나라들의 핵무기 사용을 막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것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전날인 27일 발표된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미국이나 동맹 또는 협력국에 대한 북한의 어떤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그런 공격은 곧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며 이는 우리의 파트너와 동맹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계속된 행동은 영내를 더 불안정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한국, 일본과 우리의 관계를 더욱 확실하게 만들고 강화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한반도 시각으로 28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시험 발사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We have assessed that these launches, this event does not pose any immediate threat to U.S. personnel.
그러면서 이번 발사가 미국이나 동맹에 어떤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며 앞서 말했고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하고 있듯이 우리는 영내 우리의 파트너, 동맹과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북한의 행동은 영내를 더 불안정하게 만든다며 한국, 일본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핵태세 보고서에 담긴 북한 정권 종말 표현을 북한 핵 사용 시 실제로 이행될 엄중한 경고로 진단했습니다. 비핵국에 핵을 쓰지 않는다는 미국의 정책이 북한엔 적용되지 않는다는 분명한 신호라는 분석입니다. 미국 조야에서 제기되는 북한과의 군축 협상 제안에 대해선 검증 단계에서 자초될 위험성이 있다며 비핵화 목표가 수정되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워싱턴톡 프로그램에 출연한 빅터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와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안정책국장을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핵태세 보고서는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 파트너의 핵공격을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의 종말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님은 북한 정권을 끝낼 수 있다는 이 공개적인 경고를 어떻게 보십니까?
Well, I actually don't think that there's much new in that. I think that previous nuclear posture.
그다지 새로운 건 아닙니다. 이전 핵태세 보고서들도 비슷한 문구를 담았는데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가는 불법적인 길을 택했기 때문에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따라 비핵국에 대해서는 핵을 쓰지 않는다는 소극적 안전보장 혜택이 북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미국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새로운 것이 없다고 했지만 미국 외교에서 정권 교체는 금기어입니다. 또 북한이 한국과 미국에 대한 핵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경고엔 더 무게가 실린 것 아닌가요?
You could say that there is greater urgency in that expression given the trajectory of North Korea's
북한 핵 개발의 궤적을 볼 때 이번 표현에는 긴박함이 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 공격이나 한국에 대한 북한의 도발에 따른 그 어떤 충돌도 미국에 유리하고 짧고 결정적으로 끝날 것이라고 미국은 오래 경고해왔습니다.
차석자님,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주 워싱턴 톡에 출연해 미국 정부에서 북한 정권교체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본인도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지 W. 부시 정부에서 활동하실 때 북한 정권의 교체 가능성 논의에 참여하신 적이 있나요?
No, I mean the term regime change was something that was
아닙니다. 정권 교체라는 요구는 언론이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정책에 그것이 반영된 방식을 살펴보면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달성하는 유일한 방법은 김치 정권이 더 이상 북한을 통치하지 않는 것이라는 일부 견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권 교체 전략을 구상했다기보다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완전한 비핵화 조건을 따져보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참여했던 북핵 6자 회담과 같은 협상을 통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었고 협상은 한계가 있으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는 북한 정권이 바뀌어야만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핵대세 보고서와 관련해 새로울 게 없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매우 노골적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하면 엄청난 처벌을 가할 것이라는 정도로 말합니다. 따라서 어떤 보복을 할지 애매하게 놔두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모호함이 전혀 없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쓰면 정권은 끝난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쓰면 종말을 맞는다는 사실을 최대한 분명하게 북한과 전 세계에 밝히며 억제 신호를 보내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북 억지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 프로그램을 막을 수 없어 억지력에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스나드 국장님,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북한이 대화를 원하면 군축이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군축 협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놀랄만한가요?
Well, I do think that language is a little bit striking, and I would want to know a little bit more about the context in which she made that.
그 발언은 좀 놀랍네요. 어떤 맥락에서 그 말을 했는지 더 들어보고 싶고요. 그 발언이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화를 뜻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그 발언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비핵화 목표에 대한 의문이 생기긴 합니다. 협상을 통한 비핵화 과정을 고안할 때 군축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리라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죠. 하지만 미국 정부가 비핵화 목표를 어떤 형태로든 포기할 일은 없다고 봅니다. 이 점이 제일 중요하죠.
차석자님, 워싱턴에서는 군축 혹은 핵 동결을 잠정적인 목표로 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일부 통제 속에 핵무기를 보유하는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So first, I think... Bonnie Jenkins' statement. I mean, you know, she's from a bureau in State Department. Their job.
젠킨스 차관은 국무부에서 군축을 협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주요 업무가 군축이죠. 이 발언이 문맥을 무시하고 따로 떼어낸 것인지 여전히 중요한 목표인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과정에서 군축이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국방부가 발표한 국가 국방 전략 핵태세 보고서, 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 중 하나에.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매우 분명히 명시됐습니다. 따라서 젠킨스 차관의 발언을 비핵화 목표에서 서서히 멀어지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비핵화를 목표로 두고 위협 감소와 군축에 대한 협상을 벌일 수 있습니다. 1994년 제네바 합의, 6자회담과 같이 합의 사항을 이행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은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북한과 또다시 협상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저 과정의 일부인 겁니다. 북한을 리비아식으로 비핵화할 수 없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워싱턴 톡에 출연했던 존 볼튼도 알겠죠. 북한의 핵 프로그램의 수준을 고려하면 리비아식 비핵화는 어렵습니다. 비핵화 목표 아래 핵 분열 물질을 제한하고 핵실험을 금지하며 미사일 보유고를 줄이는 것이 모두 군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명칭은 사람들 마음대로 부를 수 있지만 본질은 북한의 위협을 줄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에는 강성을 비롯해 잠재적으론 제2, 제3의 비밀 핵시설이 있습니다. 북한은 핵시설들을 숨길 수 있고요. 북한의 핵동결 합의 이행을 과연 검증할 수 있을까요?
Well, it's the same problem we've always had with North Korea, right? And the fact that, you know, you called Kangsan a clandestine facility.
북한과의 협상에서 항상 부딪혔던 문제입니다. 사실 워싱턴 톡에서 강성을 언급한다는 자체가 그것이 더 이상 비밀시설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죠. 결국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필연적으로 검증 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과거 협상에서 북한의 핵신고에 이어 검증에 들어갈 때 협상 자체가 중단되곤 했었죠. 그때부터 대화는 중단되고 협의가 깨지곤 했습니다. 앞으로도 검증 문제가 큰 난관이 될 것입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셔먼 부장관은 미국이 동맹 보호를 위해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등 모든 범위의 군사 역량을 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핵선제 불사용 정책을 채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미국이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 핵선제 공격도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분석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I actually would probably default to a different interpretation because we know that
나는 다르게 해석합니다. 핵태세 보고서를 내부적으로 논의할 때 바이든 정부가 핵선제 불사용 혹은 보복할 때만 핵무기를 쓰는 단일 목적 정책을 명시할지에 대해 토론했고 결국 아무것도 명시되지 않았죠. 셔먼 부장관이 핵무기 공격에 대응한 광범위한 군사 역량을 갖췄다고 할 때는 핵무기뿐 아니라 동일하게 효과적인 다른 수단들도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차 석장님, 한국에서는 특히 여당을 중심으로 미국 전술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핵을 배치하는 것이 미국 정부에 있어 최선의 선택이 아닌 이유는 뭔가요?
This can be answered in two ways. The first is the, you know, the question is if you bring tactical nuclear weapons back.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면 미국과 한국의 군사 태세가 증진될까요?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군사적 측면에서 부가 가치가 없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 보장의 문제입니다. 대중을 안심시킬 수 있을까요? 답은 그렇다입니다. 전술핵을 배치하면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들에 대한 정치적 보장을 강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결정엔 비용이 따릅니다. 바이든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핵무기 숫자를 늘리길 원치 않습니다.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오바마 대통령 연설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정부가 이념적으로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질적인 혜택은 없는 반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점에서 비용은 더 많이 듭니다.
지난 몇 주간 전문가들은 저에게 한국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면 긴장이 고조되고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위험성이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프랑스와 영국은 자국 영토에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다른 핵무기 보유국의 공격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얘기일까요?
This question is framed as well. South Korea doesn't have South Korea is a non-nuclear state and therefore they may be more vulnerable.
그 질문을 다시 풀자면 한국에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북한의 핵 공격에 더욱 취약하다는 것 아닙니까? 한국은 비핵국이지만 핵우산이 있습니다. 핵 안보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전력이 전적으로 한국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나토 동맹이 아니고 핵우산도 없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두 나라는 미국의 군사 동맹이자 미국 주둔국이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미군이 자동 개입합니다. 한국은 미국 핵우산의 전적인 보호를 받고 있고 국방전략서, 핵태세 검토보고서, 미사일 방어 검토보고서는 북한의 핵사용은 정권의 종말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은 핵선제 불사용 정책을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을 위협하는 기회주의적 침략에 대응해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할 권한이 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미국 행정부가 바뀌면 확장 억제 공약이 약화하거나 철회될 수 있을까요? 방위비 분담금을 한국이 인상하지 않으면 미국이 확장 억제 철회를 시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Well, I think there's two aspects to that question. One is that there is a legal framework related to the mutual.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미한 상호 방위 조약을 자세히 살펴보면 양측 모두 1년의 시한을 주고 조약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매우 약하다고 볼 수 있죠. 정치적 보장은 결국 동맹 간의 신뢰의 문제인데요. 반전통주의자가 정권을 잡고 약속을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은 타당한 우려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양국 관계가 좋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조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앞선 워싱턴 톡 출연 당시 핵무장과 동맹 관계는 더 이상 배치되는 문제가 아니며 수십 년 전과 상황이 다르다고 하셨는데요. 미국이 한국의 자체 핵 개발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뜻입니까?
No, that's actually not. I was really trying to address the issue of whether or not.
아니요, 제가 다루고자 한 내용은 미국이 핵을 보유한 한국을 수용하고 동맹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가상적으로는 수십 년 동안의 상황과는 달리 가능성이 커졌다고 봅니다.
차석자님, 미국이 핵을 보유한 한국을 수용할 수 있을까요? 기밀 해제된 문서를 통해 우리 모두가 알듯이 1970년대 초에는 미국이 한국의 핵 개발을 반대했는데 그때와 다를까요?
Yeah, that's a difficult question to answer.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떤 비상사태가 일어났는지 누가 대통령인지에 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좋다고 할 것입니다. 이미 지역 전체가 핵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죠. 하지만 바이든 정부나 또 다른 정부라면 미한 관계에서 매우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미한 동맹의 핵심은 미국이 한국의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미국의 방위 공약을 신뢰하지 못해 스스로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동맹의 목적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생깁니다. 우리가 동맹을 방어할 것이라는 점을 믿지 않는다면 27,500명의 주한미군은 왜 주둔하고 있는 것입니까? 동맹은 왜 유지하는 것입니까? 정말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모르겠습니다. 그때 상황과 미국 대통령이 누구인지에 달렸습니다. 동맹관계의 결정적 순간이 될 것은 확실합니다.
지금까지 빅터 차 석저와 스콧 스나이더 국장을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과 한국 공군이 한반도에서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을 진행합니다. 미군은 이번 훈련이 전투준비태세와 상호 운용성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한국 공군이 전투기 약 240대가 동원된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한다고 주한미 제7공군이 밝혔습니다. 미7공군은 28일 보도자료에서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한국 공군과 함께 비질런트 스톰 훈련을 실시한다며 이 훈련이 모든 참가 부대의 전투준비태세와 상호 운용성을 향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질런트 스톰은 이전에 연합공중훈련 또는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이라는 명칭으로 시행됐으며 한반도 전역과 그 너머에 있는 부대와 함께 수개월에 걸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한 연례 훈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7공군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는 한국공군, 미 육해공과 해병대 등에서 항공기 240여 대와 병력 수천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또 항공기들은 여러 한국공군기지, 오산과 군산공군기지,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 등에서 비행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호주공군의 33비행대 소속 KC-30A 공중구조기가 한국에 파견돼 한국공군과 미공군 항공기와 함께 훈련합니다. 7공군은 훈련 기간 중 24시간 근접 항공 지원, 방어 제공, 긴급 항공 작전 등 주요 항공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며 지상의 지원군은 공격 시 기지 방어 절차와 생존 능력을 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훈련을 통해 5세대와 4세대 전투기 간의 상호 운용성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미군 측은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 국방부 당국자는 지난 21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한미공군은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22년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2015년부터 연례적으로 실시한 본 훈련은 한미공군의 전시연합항공작전 수행체계를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람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의 최근 잇단 도발이 미국과 한국의 밀착을 촉진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최근 한국 방문 중 미한 동맹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에이브람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27일 최근 한반도에서 북한에 의한 긴장 고조는 미국과 한국이 더 가까워지도록 돕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미동맹 평화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에이브람스 전 사령관은 방한 소감과 성과를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역내 비슷한 생각을 가진 나라들과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한국 방문 중 미한 동맹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에이브람스 전 사령관은 한국의 이종섭 국방장관과 박진 외교장관,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과의 만남이 매우 좋았다며 모두 미한 동맹에 대한 강한 지지를 재확인했고 관계를 더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에이브람스 전 사령관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25대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냈습니다. 에이브람스 전 사령관은 27일 빈센트 브룩스, 커티스 스케퍼로티 전 주한미군 사령관들과 함께 한국 국회를 찾아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과 미한동맹과 북핵 문제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26일엔 서울에서 한국 국방장관과 외교장관을 연달아 만났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전임 사령관들이 한미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박 장관과 전임 사령관들이 최근 전례 없이 고도화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의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3년임을 확정한 이후 북한과 중국의 밀착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중국 공산당 대회가 끝나자마자 28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시 주석의 3년임이 한반도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차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3일 중국 공산당 총서기에 재선출됨으로써 집권 3기를 시작했습니다. 시 주석은 20일 폐막된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중앙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이튿날 열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총서기직을 다시 맡았습니다. 시 주석은 총서기 선출 직후연 기자회견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인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자고 말했습니다. 시진핑의 3년임은 덩샤오핑 체제의 종원을 의미합니다. 중국 개혁개방의 설계자인 덩샤오핑은 마오쩌둥의 문화 대혁명 같은 오류를 막기 위해 두 가지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최고 지도자의 이연인과 집단 지도 체제이고 경제적으로는 개혁개방이 그것입니다. 이 때문에 장쩌민과 후진타오 전 주석은 모두 10년 임기 뒤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시 주석은 이런 관행을 깨고 3년임 장기 집권을 시작한 겁니다. 특히 시 주석은 공산당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을 모두 자신의 측근으로 채웠습니다. 이는 중국이 다시 1인 통치체제로 돌아간다는 신호라고 과거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근무했던 윌리엄 브라운 메릴랜드 대학 교수는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덩샤오핑의 또 다른 유인 도광양에도 폐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광양에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힘을 기른다는 뜻으로 개혁 개방을 위해 대외적으로 몸을 낮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시진핑은 이번 공산당 대회 연설에서 타이완 무력 통일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그리고 강력한 전략적 억지력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미국과의 전략 경쟁을 피하지 않고 핵무력을 동원한 군사 대결까지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갈등은 한층 격화될 전망입니다. 미국은 이미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과 대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2일 국가안보전략보고서를 통해 중국을 국제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와 그런 목적을 위해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기술적 힘을 지닌 유일한 경쟁자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고 러시아를 억제하는 것이 미국 안보전략의 핵심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한국, 일본과의 동맹 강화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경제동맹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한국과 일본을 순방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를 출범시켰습니다. 미국은 반도체를 비롯한 기술 동맹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추진하는 지포 동맹은 반도체 강국인 미국, 한국, 일본, 타이완을 하나로 묶어 중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견제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이 타이완을 무력 통일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17일 스탠포드 대학에서 열린 대담 행사에서 최근 몇 년간 시진핑의 지도 아래 매우 다른 중국의 부상을 봐왔다며 중국이 과거보다 훨씬 빠른 시간표를 갖고 타이완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 국장은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주석이 오는 2027년까지 타이완 공격 준비를 끝낼 것을 지시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간 전략적 공조는 더욱 긴밀해지는 모습입니다. 중국 공산당 대회를 앞두고 북중 정상은 세 차례 축전을 주고받았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1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서신에서 지금 국제 및 지역 정세에서 심각하고 복잡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중조 쌍방 사이에 전략적 의사소통을 증진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김정은 위원장은 23일 시 주석에게 보낸 축전에서 나는 총서기 동지와 함께 조중 관계의 보다 아름다운 미래를 설계하고 사회주의 위협을 계속 강력히 추동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의 신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9차례 도발했던 북한은 중국의 공산당 대회를 이틀 앞두고 미사일 발사를 중단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시진핑 신시대를 여는 중국의 잔치상에 재를 뿌리게 될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공산당 대회가 끝난 상황에서 북한이 다시 미사일을 쏠 것으로 예측했고 실제로 북한은 28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사일 발사 같은 북한의 제한된 도발은 무기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패권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미국과 직접 군사적 대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북중 국경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한 중국은 북한의 도발을 묵인할 것이라고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말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은 복잡하고 다루기 힘든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에 반대합니다.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될 경우 동북아의 안보 구도가 바뀝니다. 예를 들어 미한 핵 확장 억제는 물론 미사일 방어망과 일본 재무장 그리고 타이완에도 여파가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싱하이밍 주한중국 대사는 26일 서울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중국은 북한 핵을 묵인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대화할 때도 중국은 계속 비핵화, 평화, 대화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라. 우리 문제 묵인했습니까? 그것을 어느 나라하고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유엔 안보리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대북지대대를 쓸 수 없다는 점입니다. 만일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을 막기 위해 대북 석유 공급을 끊는다면 북중 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물론 북한 경제가 파탄나 북한 주민 수만 수십만 명이 중국으로 밀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 집권을 시작한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전혀 통제하지 않고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과거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북한 문제를 담당했던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말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타이완 문제에 관여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한반도에 대해 조금 더 미묘한 정책을 취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최근 국회 보고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중국 공산당 대회가 시작되는 10월 16일과 미국 중간선거 사이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12월 말까지는 핵실험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 핵실험을 하면은 국제사회의 제재하고는 별개로 중국이 북한에 제공하는 이제 원유가 들어간 석유관을 일시적으로 잠근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제 목표 달성이 더더욱 어려워지겠죠. 북한에게는 핵실험도 필요하지만은 민생의 안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12월 말까지는 북한이 자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장기 집권에 들어선 시 주석의 중국이 주변 정세를 흔들 수 있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는 여러 채널을 통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11도, 낮 최고기온은 4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를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도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구름 많이 끼겠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0도, 낮 최고기온 15도 예상됩니다. 남포는 아침 최저 9도, 낮 16도, 양덕 아침 7도, 낮 14도, 신의주 아침 6도, 낮 13도, 구성 아침 6도, 낮 15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기온은 1도, 낮 최고기온 11도, 강계 아침 4도, 낮 13도, 희천 아침 6도, 낮 16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해주는 아침 최저기온 10도, 낮 17도, 개성 아침 8도, 낮 18도, 사리원 아침 10도, 낮 16도, 신계 아침 7도, 낮 17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맑겠습니다. 원산은 아침 10도, 낮 19도, 장전 아침 11도, 낮 19도, 평강 아침 5도, 낮 15도 예상됩니다. 함경북도는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비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7도, 낮 20도, 장진 아침 2도, 낮 10도, 청진 아침 7도, 낮 16도, 김책 아침 8도, 낮 18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비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1도, 낮 9도, 김영권 아침 0도, 낮 10도, 삼지연 아침 영하 2도, 낮 4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비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를 일겠고 동해 북부 먼 바다는 1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 먼 바다도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브라질 대통령이 30일 치러진 브라질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브라질 최고선거법원은 룰라 후보가 50.9%, 자이르 보우소나루 후보가 49.1%를 얻었다며 룰라 후보를 차기 대통령으로 선언했습니다. 두 후보 간 표차는 1.8%포인트였습니다. 룰라 당선인은 이날 브라질 상파울루 티볼리 호텔에서 당선 소감으로 나는 2억 1,500만 명의 브라질 사람들을 위한 통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두 개의 브라질은 없다며 이제는 증오로 물든 시간에서 벗어나 화합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룰라 당선인은 금속 노동자 출신으로 1980년대 브라질 군소 정권 하에서 노조 파업을 주도하면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었습니다. 이후 노동자당을 창당한 뒤 40년 동안 브라질 정치에 참여해 왔으며 2003년부터 2011년까지 8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했습니다. 이후 뇌물수수와 측근비리 등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지만 지난해 브라질 대법원이 이에 대한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정치에 복귀했습니다. 한편 이날 룰라 당선인에 대한 세계 각국 지도자들의 축전도 이어졌습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날 룰라 당선인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면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신뢰할 수 있는 선거에서 승리한 것을 축하하며 양국 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트위터에 두 지도자가 자국 간의 우정을 새롭게 할 것이라고 밝히며 룰라 당선인의 당선을 축하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크렘린궁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브라질과 러시아의 유대 강화를 희망하면서 선거 결과는 룰라 당선인의 높은 정치적 권위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룰라 당선인의 취임식은 내년 1월 1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미국이 B-52 전략 폭격기를 호주에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호주 ABC 방송은 어제 미국이 핵 탑재가 가능한 B-52 폭격기 편대를 호주 북부에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미국의 문서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호주 다윈 남쪽의 틴달 공군기지에 이 항공기를 위한 비행대 작전시설과 정비시설, 그리고 B-52 6기가 머물 주기장 등 세부 계획을 수립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미 공군은 호주에 폭격기를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은 적들에게 치명적인 공군력을 투사할 수 있는 우리 능력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B-52 전략폭격기는 B-1 초음속 전략폭격기, B-2 스텔스 전략폭격기와 함께 미 공군의 3대 전략폭격기 중 하나입니다. 작전 반경이 14,000여 킬로미터에 달해 대륙간 폭격이 가능하며 핵탄두 탑재 순항미사일 등 최대 31톤의 폭탄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호주 국방부는 B-52 전략폭격기 배치 계획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다고 호주 ABC, 로이터통신 등은 보도했습니다. 일본이 육해공자위대를 총괄 지휘할 통합사령부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일본은 최근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압박 증가에 직면해 육상, 해상, 항공자위대 작전을 총괄할 통합사령부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29일 니케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합사령부는 전략조정과 미군과의 방위협력 강화를 주 임무로 할 것이며 2024년 가동을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통합사령부는 신설될 사령관의 지휘를 받게 될 것이며 사령관은 방위상에게 사안을 직접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계획은 최근 일본 정부가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이에 따른 타이완 문제,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대응해 군비 관련 지출을 늘려온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연말에 공개할 국방 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니케이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인도에서 30일 다리가 붕괴해 최소 134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날 인도 서부의 구자라트 주에서 보행자 전용 현수교에 400여 명의 인파가 몰리면서 다리의 케이블이 끊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다리 위에서 힌두교 축제를 즐기던 사람들이 10여 미터 아래 강으로 추락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14세 미만 희생자는 약 35명으로 집계됐으며 약 170명의 사람들이 이날 아침까지 구조됐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붕괴된 다리는 현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운영되어 왔으며 한 번에 다리 위에 있을 수 있는 인원을 20명으로 제한해왔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다리 중간 부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렸고 그들이 다리를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흔들려고 하면서 다리가 붕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다리는 폭 1.25m에 길이 233m에 보행자 전용 현수교로 영국 식민지 당시였던 1877년에 지어졌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어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전화회담을 가졌습니다. 미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이 이날 통화에서 의사소통을 유지하고 양국 관계를 책임있게 관리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